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6월 5일 목요일, 재림전 심판.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심판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며 동시에 그분과 언약 관계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경외심을 가지고 잠시 엿볼 수 있게 한다. 다니엘 7장 9절, 10절, 13, 14, 22, 26, 27절에 나타나는 조사 심판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라. 심판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무엇인가? 조사가 끝날 때 어떤 판결이 내려지며 이것은 구원의 계획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전도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서로를 판단할 필요가 없음을 일깨워준다. 물론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았고 누가 잃어버린 바 되었는지 알기 위한 기록이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살펴보아온 천사들은 당연히 궁금한 점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사탄의 반역을 목격했고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임재 앞으로 이끄신다. 하나님은 책을 펼쳐서 선한 존재들이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청한 이야기는 심판의 한 표상으로 우리에게 심판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소돔의 죄는 분명히 조사 중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의 죄악이 널리 알려졌고 그 도시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받기 전에 조사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멸망시키기로 하신 결정이 의로운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셨다. 한편 다니엘 7장의 하늘 심판에 인자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이 심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 편을 들어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이 거기에 서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완전한 의만이 그분의 백성으로 심판을 통과하게 한다. 교훈입니다. 조사 심판은 하나님 심판의 의로움을 모두가 보게 하기 위함이다. 죄인인 하나님의 백성의 편을 들어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인자가 계시기 때문이다. 묵상. 당신의 모든 비밀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러난 채 심판대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적용. 하늘의 심판이 열리는 그때에 당신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영감의 교훈입니다. 조사 심판과 죄의 도말은 주님의 재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죽은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그들의 사건이 심리되는 조사 심판이 마치기 전에는 그들의 죄가 도말될 수 없다. 사도 베드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말하므로 예수께서 보내심을 받는 때에 믿는 사람들의 죄가 도말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그리고 조사 심판이 마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각시대 대쟁투 485. 우리를 위하여 심판을 여시고 세상에 공의를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지만 함께 서신 주님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사람들의 완악함으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완악함으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다윗 시대에 연부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본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본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이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흘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레일이 다섯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본 사람이 손에 붙이니 기본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일곱 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처음 날 곧 보리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의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림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벳산 거리에 메어 단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조차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우리는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사람들의 완악함으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행위주의 신앙 그리고 거래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고통받으셨다는 사실과 지난 시간에는 기본 사람들의 보복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고통받으신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입니다. 셋째는 자식의 죽음을 보고 있는 어머니로 인해 하나님은 고통받으십니다. 자식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로 인해 하나님은 고통받으십니다. 본문은 10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를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죄의 속성인 상대적 사랑과 보복의 정신에 따라 사울의 일곱 자손이 목매달려 죽었습니다. 그 중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사울의 두 아들 아모니와 므비보셋이 죽었을 때 그들의 어머니인 리스바의 모습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자기 아들이 목매어 죽는 것을 보는 것도 끔찍한데 비가 올 때까지 꼬박 지켜보면서 짐승들이 시체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일은 너무나 큰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 아들의 시체를 무덤에 넣을 수 있었는데 그때 그 어머니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아들들이 생죽음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어머니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울의 잘못에 대해 자손이 대신 벌 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이런 불합리한 일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시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힘들어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아들의 시체를 계속하여 지켜 보아야 하는 일로 인해 비가 오지 않을수록 더욱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들의 깊은 한을 보실 때 하나님은 크게 고통당하셨습니다. 그 어머니들의 깊은 한은 평생을 두고 그녀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들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으로 인해 로마 군인에 의해서 두 살 밑으로의 모든 남자아기가 죽었을 때 겪을 어머니들의 고통을 하나님은 매우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로 18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로 1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루살렘에서 있을 두 살 그 아래로의 모든 남자아이가 죽었을 때의 그들의 어머니들이 고통당할 그 심정을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실 만큼 하나님은 어머니들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것을 바라보시는 육신적 어머니인 마리아의 고통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난 후 혼자 남겨질 그 어머니를 위해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울의 잘못으로 인해 자신의 아들이 죽은 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며 슬퍼하는 어머니들의 심정을 매우 잘 아십니다.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은 그들 못지 아니한 고통을 함께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고통에 대해 함께 고통받으십니다. 비록 사람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 함께 고통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창조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절대적 사랑의 품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키는 것과 공중이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글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을 때 한탄하며 근심하시고 그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한탄하사라는 말의 영어적 표현은 sorry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행위의 결과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느끼시는 표현입니다. 근심하시고라고 하는 말은 grieved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그들의 선택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분리였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호소하셨지만 그들은 점점 더 강팍해져서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을 거절했고 그래서 시간을 더 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한 그 선택이 되돌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상 그들의 선택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고통이었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의 결과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어땠을까요? 여기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이 개역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성경의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어성경에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죽음의 운명 속에 놓여진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특별히 불합리한 고통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고통에 하나님은 더욱 크게 고통을 당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근원적인 고통에는 죽음, 노동의 땀, 해산의 고통, 각종 이유로 인한 눈물과 아픔 등등이 있습니다. 애초에 아담이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내 책임이 아닌 억울한 고통으로 생각하고 힘들어할 때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더 큰 고통을 느끼십니다. 선과의 대논쟁으로 인해 시작된 문제로 인해 지구가 우주의 구경거리가 되었고 지구에 사는 우리들이 온 우주 사람들에게 선과의 대논쟁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고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구에 사는 사람들만 경험하는 특별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없던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논쟁을 증명하는 주인공으로서 우리의 경험은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 됩니다. 온 우주를 하나님과 함께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다스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이 어두운 데서 즉 사망과 죄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 즉 생명과 의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왕자와 공주의 신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이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들이지만 그 고통을 선악에 대해 논쟁으로 인해 허락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더 큰 고통이셨습니다. 욥의 고통은 선과의 대논쟁의 관점 속에서 이해할 때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통을 선악에 대해 논쟁의 과정 속에서 이해하게 될 때 그것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의 고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의 고통, 베드로의 고통 등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이면에는 선과악의 대논쟁의 관점에서 이해될 때에만 그것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큰 고통을 우리도 알 수 있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사람들이 선악에 대해 논쟁의 과정 속에서 죽고 병들고 슬픔을 당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이 모든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큰 고통을 받으시고 그 고통을 허락하심으로 온 우주에 선과 악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공개하여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고백과 함께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품성임을 깨달아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과정들입니다. 꼭 행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 과정 속에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큰 고통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최고의 고통과 절망이라 생각하는 죽음은 부활의 경험을 위한 전 단계이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생명이었음을 죽음과 부활의 경험을 통해 확실히 깨닫게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근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가 우리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원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마치는 것입니다. 고통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므로 고통일지언정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견디고 이겨내어 하나님의 품성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알게 될 때 드디어 우리 속에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어서 성경 속으로 시간입니다. 저희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비록 눈으로는 직접 보지 못하지만 그리고 때로는 가볼 수 없는 곳이지만 뭐 많은 분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죠. 가실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나마 성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신약 시대의 그 이 성경적인 배경이 되었던 이 터키 지역을 이렇게 여행해 보고 있는데요. 그 안내자가 이상락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또 목사님을 모시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 폴리갑이 순교당하는 그 이 현장에서 저희들이 가슴을 졸이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마지막 이 폴리갑의 유명한 이 순교 현장의 기도를 저희들이 듣지를 못했어요. 딱 시간이 돼가지고 멈췄거든요. 그 이후부터 이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좀 쭉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날이 AD 155년 2월 23일 토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폴리카르푸스가 순교당하는 그 현장은 그 당시 개회 중인 운동 경기장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원형 극장이었죠. 뭐 많은 사람이 온 집에 있었는데 여러 성도들이 붙들려서 그 짐승의 밥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아주 그 광경을 보고 흥분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에 바로 폴리카르푸스가 잡혀온 것입니다. 안식일 날 굴에서 설교를 하다가 그가 고발에 의해서 들이닥친 군인들에 의해서 붙들려 바로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순교당하는 원인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황제 숭배입니다. 황제 숭배는 그냥 그 청중 앞에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가 주시오 가이사가 주님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목숨을 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교회 감독인 이 폴리카르푸스는 더욱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화가 난 이 총독이 그를 불러 태워 죽이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나무를 이렇게 다 그 둘러놓고 불을 붙였는데 그 중앙에 있는 폴리카르푸스에게 이 불길이 그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폴리카르푸스는 이상하게 불이 붙지 않은 채 그냥 중간에 서 있어요. 마치 폭풍의 핵이 그 중간이 제일 안전하듯이 불 속에서 안전하게 서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돼서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데 제가 그 기도문을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와 권세와 모든 피조물과 그리고 당신 앞에서 기거하는 온 가족이 하나님이신 당신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얻었나이다. 나는 당신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불명설 안에서 나를 영과 육이 다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하여 순교자의 반열에 포함시켜 주신 것과 내가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불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저를 당신 앞에 서 있는 저들의 자리에 값지고 흡양하실 수 있는 제물로 받아주시기 바라나이다. 자신의 생명을 이 제물로 하나님이 흡양할 수 있는 제물로 받아달라고 불 속에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없이 진실하신 하나님이 이미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신 것이옵니다. 이를 인하여 나는 모든 것을 찬양하나이다. 나는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통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여러분, 이 문구는 참 중요한데 폴리카르푸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직무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 하늘 성소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은 하늘 성소의 실제와 그리고 거기에 직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바라보고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합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더불어 오늘날과 앞으로 다가올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를 기원하나이다. 아멘. 이런 기도를 온 수만 청중들이 듣는 가운데서 보는 가운데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 속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부활을 믿었어요. 나를 영과 육이 다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부활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 때문에 그는 불 속에서 순교자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아, 우리에게 참으로 귀중한 기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순교자의 반열에 포함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잔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이렇게 치워달라고 말했는데 그 잔, 고난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잔입니다. 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시 달려 돌아가는 그 고통과 고난의 순교에 참여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에 그 간중문들은 조금 미쳤어요. 사형 집행인들에게 그 불로 안 되니까 칼로 그를 죽이라고 그 소리를 질렀어요. 보세요. 여기까지 다른 사람들은 짐승을 통해서 사자들을 통해 가지고 찢어 죽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폴리갑이 죽기 전에 11명의 신자가 이미 그 사자의 밥이 되었어요. 그 청중들이 보는 가운데서 찢겨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카르포스를 데리고 왔을 때에 이 짐승을 풀지 않고 짐승이 짐승으로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총독이 알고 불로서 태우라고 했는데 그 불로 태우는데 불이 그에게 근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태우지 않았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럴 때에 간중이 그것을 보고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는 불로 안 되면은 짐승으로 안 되고 불로 안 되면 칼로 그를 죽이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폴리카르포스는 거기서 마지막으로 칼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불타고 말았지요. 이 모든 일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규합해서 행정당국의 영향을 행사해서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기독교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행정당국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된 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보세요. 예, 유대인들이 거의 중요한 직을 소유하고 또 그들이 아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주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시대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로 정치가들과 이렇게 결탁이 돼서 특별히 이방인의 힘을 또 빌려서 기독교인들을 순교시키는 이와 같은 일을 참 못된 짓을 한 것입니다. 그 안식일에 개회 중인 경기장에서 서머나 교회 성도의 그 죽음과 폴리카르푸스의 하형 이것은 참 역사에 남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폴리카르푸스가 하형으로 순교를 당하자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타다 남은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개다 이 당시에는 하향으로 이제 순교를 당하면은 그 제자들이나 신자들이 가서 그 뼈를 다 추스려서 강에 가서 뿌린다든가 또 이 숲 속에 뿌린다든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폴리카르푸스의 이 시신에 타다남은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엘렌지 하이프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영혼을 피로 더럽히느니 차라리 궁핍과 비난과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을 택하라. 하나님의 법을 불명예스럽게 하거나 범하는 일을 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어가 되어야 한다. 교회증은 5권 147페이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배신을 하고 또 신앙을 그 버리는 이와 같은 일로 여러분의 영혼의 피를 더럽히니 차라리 궁핍과 비난과 친구를 잃어버린 것을 택하라고 한 이 말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불명예스럽게 범하는 일보다 차라리 순교를 택하라 말이에요. 죽음을 택하는 것이 그게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어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의 땅이 서문화를 이렇게 다니면서 폴리카르푸스를 생각할 때에 그야말로 순교자 정신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순교자의 일은 말이죠. 평소에 잘 준비가 되면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렀을 때에 내 생각에 한 5분만 생각하면 순교자의 길을 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준비된 사람은. 그래서 이 폴리카르푸스처럼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고 주여 나 같은 사람이 순교자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순교장이 아주 용감하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 듣고 또 동영상을 보고 했는데 우리의 한국의 땅 저 북한에 그와 같은 일들이 틈틈이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들을 때에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속히 이 한반도가 복음화되어서 신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서문화교회는 항상 폴리카르푸스의 순교를 기념하면서 후세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신앙을 갖도록 이끌었습니다. 요한은 서문화교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서문화교회의 사자에게 변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요한계시록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 살펴본 대로 서문화 교회의 형편을 아주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이라 그렇게 표현하며 그래서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부활한 자다. 누구든지 나를 믿고 순교에까지 이른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부활시키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것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서문화 교인들에게 편지로 써 보내라고 사도요한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형편도 잘 알았어요. 너희들을 박해하고 순교를 시키는 주된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주님께서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그 불로 태워도 타지 아니하는 이 폴리카르부스를 보고 여러 관중들이 회개하고 여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들은 정신이 나가지고 칼로 그를 죽이라고 외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누가 있었다고요? 사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에 해당이라 하는 말로 주님께서 정리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례 일정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자 밤하늘에 초승달과 샛별 하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락없는 터키 국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하늘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사도들의 열정으로 초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순교자를 낳았던 이 성지 서머나가 이슬람 국가의 통치 아래 놓인 것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한국 교회 역시 수많은 박해 속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켜왔습니다. 그 순교 정신이 살아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라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폴리카 이 그 순교의 기도를 아주 자세하게 풀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또 그런 이 순교의 현장에 있으면 과연 폴리카처럼 그런 이 장엄한 이 순교의 신앙을 할 수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